네. 제가 여기 밥을 못 드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방금 들어가지고 밥을 못 드신 분이 있으면은 좀 더 압축적으로 할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압축적으로 해서 2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중립성, 헌법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야기하고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이나 이 판사들이, 이런 판결을 내는 판사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도 아까 말했듯이 마음대로 부풀려가지고 추상의 수준을 아주 높여가지고 아무거나 다 때려 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편견에서 되도록 벗어나서 보려면은 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적 중립성이란 무엇이냐. 국교를 설립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킨다. 라고 했을 때 교원이 종교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아니겠죠. 공무원이나 교원이 종교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은 아니겠고. 종교 의례에 참석할 수 없다. 이 말도 아닐 거고. 종교 의례에 참석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방언을 하거나 포교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없다. 그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종교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이란 무엇이냐? 학교에서 교육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필연적으로 그 학생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굴절시키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강의실에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로, 이것은 사적인 모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교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헌법적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나가면 되죠. 나가면 됩니다. 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교사가 특정 종교가 최고다. 그래서 이 특정 종교를 믿지 않으면 유황불에 떨어질 것이다. 또는 이 특정 종교를 믿지 않고 반대하는 저 사람들은 뭐 사탄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학생들은 갇힌 청중이 됩니다. 갇힌 청중이라는 것은 캡티브 오디언스라고 하죠. 캡티브 오디언스들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발생하는데 캡티브 오디언스들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경희대에 오기 위해서 마을버스를 꼭 타야 되는데 그 마을버스 회사에서 이 새누리당으로부터 엄청난 광고비를 지원받았다. 그래서 마을버스만 타면은 그 새누리당의 정치가들의 연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캡티브 오디언스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듣기 싫은 정치가들의 연설을 듣게 하는 위법의 문제예요. 분명히 헌법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감이 될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정치 광고 방송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캡티브 오디언스라 아니면은 미국에서 특히 많이 문제된 공립학교에서 기도 시간을 가진다. 다만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기도 안 해도 좋다 이러면서 기도 가지는 거예요. 남편 다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국가와 동일시되는 어떤 그런 교육 행위에 있어서 국가와 종교가 연루가 된 것이죠. 연루가 된 것이다.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됐지만 종교와 국가가 동일시되는 예를 들어 졸업식은 아들 추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졸업식 날 안 가도 되지만 졸업식에 간단 말이죠. 그런데 다 기도를 한다. 소수의 비종교인들 빼고 다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국가 동일시되는 행위로서 실상 종교를 찬동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 중립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봤을 때 이 교원이 학교가 아니라 주말에 교회에 나간다. 이 교회에 나가는데 이 사람이 집사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한다. 되게 열심히 하는데 어차피 같은 동네에 사니까 여기 사는 학생도 같은 교회 간데 이 사람이 집사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교회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임과 활동 있죠. 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 그 교사가 이 학교 교사 또 두 명이야. 이미 집단을 이뤘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헌법에서 말하는 종교적 중립성을 위배하느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교육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에 임하여 당하여 이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헌법적인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교적인 신념의 굴절도 겪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있다. 이 사람은 이 비종교인이거나 아니면 이 X라는 종교와 다른 Y라는 종교를 갖고 있다. 이 Y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열망인 aspiration이나 아니면 desire, 욕구는 뭐냐면은 이 X라는 종교는 잘못된 종교다. 이런 이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죠. X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자라면 X를 믿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X를 믿는 이 두 명의 교사가 찬송가를 부른다. 이것도 너무 보기 싫고 이 사람들이 교원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 사태 자체가 자신에게는 우려가 된단 말이죠. 우려가 되면은 이 사태를 막고 싶다. 그래서 교원들이 종교적으로 액티브한 사태 자체가 자신에게는 우려되는 사태라고 했을 때, 이 우려, 그래서 이 우려를 예방하고자 하는 욕구, preference가 공익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종교의 자유에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국가 기관을 이용해서 어떠한 신념을 굴절시킨 바도 없고, 단지 이 전반적인 사회의 종교적 환경이 개개인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다수가 될 수도 있고,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변해 나가는 건데,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려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프리저 시키고 싶어 한다. 이게 왜 잘못되었느냐? 욕구가 있으면 민주국가다. 민주국가는 다수 구성원들의 욕구가 있으면 충족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엄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 대우를 해줘야 될 것이죠. 아까 서두에 동성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애 이야기를 했는데 동성애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과반이 넘는단 말이죠. 이 과반이 넘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실현시키는 동성애 금지법,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이것이 위헌으로 판결되기 전에 텍사스 주 같은 곳에서 동성애 금지법이 많았어요. 주별로 많았는데 이거 왜 안 되냐? 우리의 도덕적 환경을 구성하고 싶다. 우리 애가 자라고 크고 성장하고 보고 듣고 하는 그 도덕적 환경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성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는 근본적인 평등에 어긋난다. 왜냐? 외부적 선호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선호에는 외부적인 선호와 내부적인 선호가 있을 수 있다. 공리주의적으로 말하면 내부적인 선호는 나에게 어떤 기회와 자원이 할당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를 의미하는 거고, 외부적인 선호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와 자원이 어떻게 할당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인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선호만 고려해서 기회와 욕구를 공정하게 할당해야지, 외부적인 선호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일수록 엄청난 권력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보는 책에 대한 권리에만 관심이 있지 남들이 어떤 책을 보건 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른 Y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책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자기가 당연히 결정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무슨 책을 보는 것까지 결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카운트 해준다. Y는 X한테도 0이 철수, 바둑이도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그러면은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일수록, 즉 전체주의적인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에 더 중요하게 포함이 되겠죠. 동성애를 한다고 했을 때 이 Y라는 이성애자의 자기 성적 지향대로, 자기는 자기 성적 지향대로 성생활을 누리죠. 한번 카운트를 했어요. 근데 X라는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성적 지향대로 성생활을 해야 된다고 또 관찰을 시켜요. 두 번 카운팅이 된 거죠. 이중계산, 더블 카운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것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것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동생애를 한다고 해서 자기 것이 만약에 침해받는다 그러면은 더블 카운팅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X라는 사람이 살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싶어 한다. 이건 익스터널 프린스프런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X라는 사람이 살인을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사태는 양립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자신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안전이라는 내부적 기회와 자원이 할당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적 선호를 함부로 포함시키게 되면, 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평등이라는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아까 종교의 문제로 돌아와서, 저 교육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욕구를 가질 수 있죠. 종교를 설사 가지더라도 종교적으로 패시브했으면 좋겠다. 좀 수동적이고 입닥치고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욕구를 가질 수 있죠. 그럼 욕구는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카운팅 돼서는 안 됩니다. 공익에서 카운팅 되는 순간 이미 근본적인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자유와 공익이라는 형량 대상의 가치들을 놓았을 때 불순물이 계속해서 끼어들게 되면 형량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것들이 포함되게 되면 그 형량은 오형량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행정법 공부할 때 오형량에 대해서 배웠죠. 거기서 형량을 잘못했거나 또는 형량에 포함시켜야, 마땅히 포함시켜야 되는데 누락시켰거나 그러면 오형량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해석에 의해서 반대 해석을 해보면 형량에 포함되지 않았을 걸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법에 처분을 하는데 근로자가 나 산재입니다. 산재에서 요양급여 신청을 했는데 거부 처분. 왜?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왜 못생겼다는 사태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잘생겨야 되는데 당신은 못생겼기 때문에 도저히 요양급여를 줄 수가 없다. 일단 못생겼다는 걸 포함시키고 못생겨서 사람들에게 누구처럼 엄청 못생겨가지고 뭐 뉴스에 나올 때마다 혐오감을 준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급여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처분을 내리는 공익에 일단 포함시키고 못생긴 건 그래도 너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처리할 것이냐. 애초에 못생긴 것 자체는 이 거부 처분의 합법성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냐. 당연히 답은 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포함시켰을 때 못생긴 사람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정치적 중립성으로 돌아와서 일부 또는 많은 수의 시민들이 그 판사들도 포함해서 판사와 검사들을 포함해서 교원들이 제발 정치적으로 패시브하고 셧업했으면 좋겠다. 입 닥치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열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 열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열망은 헌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아니라는 거죠. 헌법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그 공무원이나 교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서 그 서비스를 받는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무를 통해서 이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신념을 굴절시키거나 불리한 차별을 주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지 그런 공무원 일이 아닌데 자신의 승관을 추구하고 형성하고 할 그러한 자유를 박탈시킨 것입니다. 애초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라는 것은 그 투표를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치가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모두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고 투표만 해. 그게 다 비밀 투표잖아. 누가 누구한테 투표했는지도 몰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죽은 것이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으로 죽은 것을 요구하는, 즉 유령이 되기를 요구하는, 그래서 사실상 투표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의미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언어의 유희일 뿐이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단어를 그냥 일상 언어에서 정치라는 포함되는 단어, 중립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자유연상 이런 것을 다 끌어안아가지고 그냥 말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애초에 말한 실존적 가능태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정의감을 행사할 능력과 성관을 추구하고 형성하고 수중할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확고히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공익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이 애초에 그런 가치들을 제대로 분석해야 되고 학생들의 학생들이 학습한다. 라떼르는 엄청 그럴듯하게 붙였죠. 이 레이블링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레이블링이 체계 속에서 잘 부합해서 분석을 명료하게 하자. 학생이 학습을 할 권리가 있다. 세상에 대해서 학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단 말이죠. 뭐 학생이 그런 권리의 작은 부분이라도 여기 서 있는 제가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그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다. 어떤 고등학생이 있다. 고등학생이 있는데 자기는 정치적인 의견 표현의 멸규 상태에 머무르고 싶다. 진공 상태. 내 귀로 어떠한 정치적인 뉴스나 이런 거 들어와서는 안 되고, 특히 나를 가르치는 교원이라는 직종에 속하는 사람이 어떤 정치적 의사 표명을 했다는 것을 나의 귀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나는 엄청난 객관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 라는 말이 성립이 돼야지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학습권은 침해되지 않는 겁니다. 이 학습권이란 말을 그냥 부풀렸을 뿐이죠. 이 학생의 학습권이 정치적 중립성 위배로 침해당했을 때는 아까처럼 학교 졸업식에서 기도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수업시간에 계속 특정 정당을 비난한다거나 학생들을 보고 이런 정치 집회에 나가지 않으면은 점수를 안 주겠다거나 이런 경우에 바로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의미, 정치적인 멸균 상태에 있고 싶다. 그런 열망을 가질 수도 있죠. 평온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 열망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고 결코 국가 공동체의 누군가를 처벌하는 근거로서 쓰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와 공익의 문제를 살펴봤고 우리가 권리, 인권법 학계니까 권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텐데 그 권리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이 쓰는 전략은 항상 부풀리는 것이다. 부풀려서 T1, T2 방식에서 부풀리듯이 부풀려가지고 라떼르를 좋은 걸 붙여서 다 포함된다고 해서 목적의 정당성에서 애초에 배제되어야 할 그런 목적들을 전부 다 형량되어야 할 공익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세분화된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 분석의 근거는 근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으로서의 그런 지위를 존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